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누적 확진자가 11만 3천 명,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36개 주에서 730여 명의 확진자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 메릴랜드주 등 11개 주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한 전역에서 새로운 환자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전국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었으며 29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다수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500여 명, 사망자는 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한을 처음으로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업무를 시찰했습니다. 시 주석은 감염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허선산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3개월 만에 처음인 시 주석의 이번 우한 방문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감염 질병인 팬데믹이 될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는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급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행동 정치 회의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공화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등 6개 주에서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니 화요일로 불리는 이날 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미니 화요일에는 미시간주와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노스다코타주 등 대의원 352명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2위인 샌더스 의원과 96명이 차이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소니 레기 대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최근 합의에 따라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은 아프간 주둔 병력을 135일 이내에 약 13,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이 일주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하고 핵사찰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 많고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정도 떨어지지만 아침 기온이 4도에서 5도, 많은 곳은 7에서 9도 정도까지 더 떨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삼전이 영하 15도로 시작하고 장전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5도, 함흥과 신포 장전이 1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이 일주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엔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9일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9일 오전 북한이 일주일 만에 발사체를 다시 쏘아올린 데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르지니 바투 헨리손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실은 9일 BOA에 일주일 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상기시키며 EU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투 헨릭손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 수립을 위한 지속적 외교 절차를 밟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미북 실무회담 재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어떤 정치인의 발언에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EU의 일반적 정책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도 9일 BOA에 북한의 거듭된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리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장기적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북 간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9일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년 사이에 15차례 또 올해 들어 2주 안에 2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 데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 시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방향을 바꾸고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일주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현재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영국 등 5개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유럽 5개국은 지난 5일 북한의 앞선 발사체 발사 규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발사는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하고 핵사찰과 관련해 IAEA와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IAEA의 사찰에 거부해 사찰단이 없는 동안 발생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려 관련국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 사찰단을 배치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서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발사체들은 지난 2일 발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에도 현장에서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보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라고 해서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화력 타격 훈련이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 대응 타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에도 훈련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부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의 종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군당국은 이번에 포착한 세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10일 공개한 사진에서 과거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의 발사관 4개가 식별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발사관 입구를 덮는 빨간색 뚜껑 4개 중 상단 2개만 사라진 것으로 미뤄 2개 발사관에서 연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인민군대에서 포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며 포병 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 앞으로도 비슷한 저강도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초대형 방사포의 네 발 연속 사격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네 발짜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연장의 특성상 연속 사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20초 간격인데 세 번째는 1분 간격으로 벌어졌어요. 초대형 방사포는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0일 북한 동향 참고 자료를 내고 북한의 잇단 화력 타격 훈련에 대해 대내적으로 국방 역량과 내부 결속 강화, 대외적으로 미한의 관심 유도와 태도 변화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동계 훈련을 현장 지도한 배경에 대해선 관련 정보는 없지만 훈련 현장 쪽에 일정 기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얼마 전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도 군사훈련 즈음에 있었던 만큼 평양 이외 지역에서 열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재래식 신무기 개발은 한국의 전력 증강 조치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뭐 F-35라든지 다양한 그 전력 증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군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핵무기 말고 재래식 전력의 증강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군심 잡기 그리고 대내적으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장기화하면서 경제난도 심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동향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 동향에 대해선 대남 비난은 공식 매체보다 대외 선전 매체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 외세 의존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는 미국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더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처럼 방관하는 자세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리닉 씨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미사일의 정확성과 회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they would describe undoubtedly as a defensive objective of developing these missiles.
닉 씨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앞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며 실제로 단거리 발사체는 미 해군 병력이 북한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과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동의하면서 주한 미군 기지 등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을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으로 꼽았습니다. 캔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지금이 북한의 훈련 기간인 만큼 이번 발사는 군사적 성격이 크다며 동시에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nside the country, coronavirus and the fact that they've turned away from the U.S.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등을 돌린 이후 내부 불안감이 일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발사는 자신들이 여전히 이런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강한 나라라는 점을 일반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발사가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계속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괜찮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도발이 계속되면 대북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의회의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you could argue that I think someone in Congress will argue it's irresponsible. He holds these summits and tells us there's no threat and the problem.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으로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진 것은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 차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닉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advocates of some sort of stronger U.S. reaction. And President Trump's statement.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도 이전의 축혀 세우기식보단 좀 더 현실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대선 전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단거리 발사체를 옹호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all, they have an effect on our allies, Japan and Korea.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북한의 발사가 폭발력 등을 실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등 단순히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it is going to be a political issue that puts pressure on Trump, then it actually tempts the North Koreans to go bigger.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더 큰 도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스스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올해 말 대선 때까진 북한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유럽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공동 성명을 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 found it rather discouraging that a number of European partners at the Security Council made their own statement and the US was not among them.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궁지에 몰려 있고 또 원유와 주식시장 붕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북한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없는 현 시점에 굳이 나쁜 소식으로 미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트럼프 행정부 전체의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대한 무시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드러난 일종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will try to ignore it as much as possible. That's been the pattern really.
고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rump is trying to signal to Kim as long as you behave yourself and you don't do stuff that steps over those red lines.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과 같은 올바른 행동을 지속하면 재선 이후 만나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에 반응해 단거리 미사일을 자체 수역에 떨어뜨리는 방식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당국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쏜 발사체가 지난해부터 실험해온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단독 궤적이 서로 다른 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탄도 비행 실험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 북한이 쏜 발사체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며 세 발의 비행거리는 최대 200km, 정점 고도는 5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의 경우 비행거리는 최대 240km, 정점 고도는 35km였습니다. 또 초대형 방사포 두 발 사격을 처음 선보인 지난해 8월의 경우 비행거리는 최대 380여 킬로미터, 정점 고도는 97km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9일 VOA에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가 동일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달에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모두 발사 각도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a very suppressed trajectory.
과거에 비해 짧아진 비행거리와 낮아진 정점 고도 등을 고려하면 낮은 발사각으로 발사하면서 다양한 궤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유격 고도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낮은 궤적의 비행을 방어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의 미사일 최대 유격 사거리는 200km, 유격 가능한 고도는 40에서 150km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고도가 낮은 발사체를 겨냥한 패트리어트 체계 등으로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한반도의 짧은 종단거리 때문에 요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과 주한미군이 최근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기존 탄도궤적에서 고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는 전술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사드의 유격 사거리 밖에서 낮은 발사각으로 쏠 경우 탄도궤적 하강 지점에서 이미 사드의 유격 고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다양한 탄도궤적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Creating a firing table and knowing what you actually have to what information you have to feed into the computer.
실러 박사는 전문 용어로는 발사 도표로 불린다며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경우 실전에서 표적에 타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4개 발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이 1분 이상 차이 난 것과 관련해 연사 능력의 완성도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 매체가 초대형 방사포 두 발 발사 뒤 공개한 이동식 발사 차량 사진에는 4개 발사관 중 3개의 하부 덮개가 열려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닫혀 있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일반적인 연사 실험이라면 향후 3발이 아닌 4발을 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세 번째 발사부터 1분 이상 차이 나는 이유로 발사 고장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러 박사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20초의 간격 역시 일반 방사포의 실전 성능으로선 여전히 길다고 본다며 향후 연사 시간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could still launch it in a much shorter sequence also. So we should be ready to see.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로는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폭발형 탄두 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의 탑재 가능성에 대해선 상당한 위협이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생화학 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공중 분산을 통한 아군 지역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화학 탄 무기 요격은 고도에 따라 공중 분산에 따른 오염의 정도는 다르지만 한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아군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종단거리가 짧다는 점 때문에 조기경보와 선제타격 능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군의 국내외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줄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9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이달 말 포트 어윈 기지 미국 국립훈련센터에 병력을 보내 훈련을 참관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훈련 참관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한국군은 전투훈련 분석관과 훈련 관찰 평가관 등 50여 명을 미국 국립훈련센터에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군 측은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전사 등 병력 250여 명을 국립훈련센터에 파견하기로 한 계획은 아직 변동이 없다며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훈련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말 몽골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몽골 대테러 훈련도 몽골 측이 연기를 요청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육군은 특전사 18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이달 18일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던 인도 주관 다국적 연합 2020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인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영국 해군 등이 참가하는 밀란 2020의 일정을 연기했지만 새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내에서 열리는 미한 연합훈련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의 일정이 조정됐고 해군은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미한 연합 항만 피해복구 훈련과 연합 구조전 훈련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한국공군은 국내에서 4월 두 차례 걸쳐 시행하는 미한 연합 비행장 피해복구 훈련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던 전방기 연합 지휘소 연습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에서 9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0일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주한미군 관계자 중 9번째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기지 밖 숙소에 격리됐고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일 0시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는 3일 600명을 비롯해 7일까지 매일 400명을 크게 상회했지만 8일 367명, 9일 248명, 10일엔 1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윤 반장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과 직원 가족 등은 모두 64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이 콜센터가 위치한 빌딩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마쳤고 1층부터 12층까지 사무실 공간에 대한 전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독일 정부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북한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부적절한 조치 때문에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운영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평양 주재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 주재대사관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4년 4월에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외교공간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다자조약입니다. 북한은 1980년 10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이 협약의 제26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모든 공감원에 대하여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VOA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에 따른 외교관들의 이동과 여행 제한 때문에 평양 주재대사관을 임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외교관의 여행 제한과 격리에 관해 북한 당국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9일 VOA에 독일 대사관 임시 폐쇄의 여파가 양국 관계에서 단기적인 장애물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onsequences could actually be bigger than the short-term impediment to relations.
특히 2017년 미북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미국이 독일의 평양 주재 대사관을 닫으라고 압박한 적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과거 사례와 이번 결정이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현재 독일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빈협약에 반한다고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now what we see is that Germany is openly accusing North Korea for going against the freedom of movement, which is enshrined.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대사관을 운영하는 것이 때때로 자국 외교관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독일 정부 외에 스위스 외교부사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와 프랑스의 평양주재협력사무소도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문제 삼아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는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이 사무소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9일 VOA에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인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없는 북한 내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보고하면서도 자국 내 외교관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왔습니다. 북한은 1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 통로를 모두 차단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도 막았습니다. 이어 2월 중순에는 외국인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달 4일 공개한 외교 공안에 따르면 북한은 격리 기간 내 외교관들의 평양 내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외교 관저에서만 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격리 기간 중 통일거리 등 평양 시내의 호텔과 상점, 그리고 식당 시장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을 상대로 한 서비스도 중단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9일 VOA에 해당국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교관들은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fundamentally about the question of access inside North Korea and the
따라서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접근 제한과 북한 정부가 외교관들을 상대로 격리 조치를 취한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주 등 미군 철수를 시작한 가운데 아프간에서는 대통령 2명이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미국 내 6개 주에서 오늘 10일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격돌하는데요. 자세한 생각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이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석 달째가 되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감염자가 나온 이래 10일 기준 이탈리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망자도 거의 500명에 달하면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씩 쏟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9일 하루만도 1,800명 정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의료용품이나 병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탈리아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된 사람을 찾아낸다는 의미지만 사망자는 또 다른 의미죠.
네, 이탈리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5%가 넘는데요.
예.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치사율 3.4%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네요.
참고로 중국은 3.8, 한국은 0.7% 7%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분석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은요.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일본에 이어서 전통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나라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기준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7%고요. 이탈리아는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세계적인 그 경향을 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대다수가 나이가 있는 고령대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도 사망자의 다수가 평소 질환이 있던 60대에서 90대 노년층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81세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이동 제한령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거군요.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이동 제한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와하고 또 베네치아 등 주요 도시들이 있는 북부 15개 지역만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는데요.
네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하루 만에 전국적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네,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이동 제한령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까?
꼭 필요한 업무나 건강 또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6천만 이탈리아 국민 모두 집 밖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모든 문화 공공시설도 문을 닫고 학교도 휴교하고요. 운동 경기도 중단됩니다. 이 같은 조처는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은 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9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9명,
네.
사망자는 17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1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번 순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 후베이성 우한시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이 우한시를 방문한 건 코로나 발병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사태 초기에 우한시를 방문했던 고위관리는 리커창 중국 부총리였죠?
네, 맞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베이징 시내 병원을 시찰하고 긴급 정치국 상무회의를 개최해서 사태를 논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가장 피해가 심각한 우한시 방문은 하지 않아서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우한시를 방문한 거네요.
예, 중국 내 상황이 다소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인데요.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일선 병원을 둘러보고 현지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네.
일부 매체들은 시 주석의 이번 행보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상 종식했음을 알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세계적인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10일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 이상에서 11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네.
사망자는 4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36개 주 이상에서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확진자가 7,500여 명, 사망자는 60명인데요. 한국 정부는 집단 감염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당분간 모든 외국인에게 비장을 걸어 잠그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9일 기준 이스라엘의 확진자가 모두 42명인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1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소니 레기 대령이 10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최근 합의에 따라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합의라면 미국하고 탈레반이 지난달 말에 체결한 그 역사적인 합의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측이 지난달 29일 18년 넘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는데요. 합의의 주요 내용은 탈레반은 미군과 동맹군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은 아프간 주둔 병력을 135일 이내에 약 13,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네.
또 나머지 미군 병력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병력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을 떠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두 명이나 취임했습니까?
네, 두 명이 이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고요.
예.
다른 한 사람은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최고 행정관입니다.
네네.
두 사람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시차를 두고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이 지난해 대선 치렀고요. 간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간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압둘라 후보 측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둘라 최고 행정관 쪽에서 지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부정선거가 난무한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별도로 정부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2014년에 치렀던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미국 중재로 가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압둘라 후보는 최고 행정관이 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최고 행정관은 총리에 해당하는 직입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아프간 평화협상에 참여한 미국의 잘메이 할리자드 특사, 또 로스 윌슨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대리, 그리고 스콧 밀러 아프간 죽은 미군 사령관 등은 가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가니 현 대통령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연합 대사와 캐나다, 독일, 호주 등 대사들도 가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예, 아프간 정부가 지금 아주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네, 10일부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협상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두 명이 나오는 등 당장의 협상 대표단을 꾸리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많은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탈레반과의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탈레반과의 협상은 최근 타결된 평화협정에 따른 절차인데요. 양측은 이 협정에서 탈레반의 테러 지원 중단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순 그리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 협상 개시 등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선거 6개 주에서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네, 10일 아이다호와 노스다코다,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그리고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동시에 민주당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주요 언론은 미니 슈퍼 화요일 또는 슈퍼 화요일 2탄이라고 부르면서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4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했던 슈퍼 화요일 못지않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투표하는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6개 주 에서 총 352명의 대의원을 누가 가져갈지 이날 오늘 하루 결정됩니다.
네, 이번 일정에서 아무래도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에 샌더스 의원은 대선 도전 희망을 계속 살려나가길 바라고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짚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6곳의 승부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대세가 기우는 거죠.
네.
샌더스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뒤집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대의원 152명이 배정된 미시간인데요.
네.
현지 여론조사기관 에픽이 최근 실시한 설문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51%로 절반 이상입니다.
네네.
27%에 머문 샌더스 의원을 압도한 건데요. 먼머스 대학교 조사 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51%, 샌더스 의원이 36%로 격차가 컸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세가 몰리고 있다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9일 미시간에서 NBC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시간 주민들이 혁명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성과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극단적인 진보 정책을 내세운 샌더스 의원을 공격한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행정 경험을 부각시켰는데요. 부통령 재임 시절 메르스 방역을 지휘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해서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자신은 차분하게 메르스에 대처를 해서 미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큰 피해 없이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샌더스 의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했던 일들이 서민과 중산층에 큰 피해를 남겼다고 반격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앙적인 무역협정에 찬성 투표를 해서 미시간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현지 유세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자신은 여기에 맞서 반대 노력을 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샌더스 의원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 바닥 민심이 지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표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미시간에는 이 자동차 생산단지를 비롯해서 대규모 공업시설이 몰려있는데요. 이 지역 노동자들 대다수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자신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실제로 샌더스 의원을 선호합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이 온건 중도를 표방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과 민주당 경선을 벌여 패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미시간 예비선거에서는 근소한 차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종합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18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른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670명을 확보해서 1위입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574명으로 2위인데요. 앞으로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1,991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7도, 남포는 아침에 0도, 양덕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3도입니다. 구성도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도 맑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9도로 시작하고 낮에 5도, 강계 아침 영하 7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바람 역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8도. 개성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9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최고 7도입니다. 강원도 지역 맑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원산 아침 0도, 낮에 10도. 장전 아침에는 1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심포는 오전까지 구름 많이 낍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1도. 장진 아침 최저 영하 11도입니다. 낮 최고 영상 1도. 함경북도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청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영하 1도, 낮 최고 9도입니다. 양강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고 차차 맑아집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에 머물겠고 해산도 아침에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삼지에는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먼바다 쪽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누적 확진자가 11만 3천 명,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36개 주에서 730여 명의 확진자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 메릴랜드주 등 11개 주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한 전역에서 새로운 환자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전국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8,000명을 넘었으며 29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500여 명, 사망자는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한을 처음으로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업무를 시찰했습니다. 시 주석은 감염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허선산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3개월 만에 처음인 시 주석의 이번 우한 방문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감염 질병인 팬데믹이 될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는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급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등 6개 주에서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니 화요일로 불리는 이날 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미니 화요일에는 미시간주와 워싱턴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노스다코타주 등 대의원 352명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670명을 얻어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인 샌더스 의원과 96명이 차이납니다. 한편 CNN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52%가 바이든 부통령이 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승리를 전망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소니 레기 대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최근 합의에 따라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은 아프간 주둔 병력을 135일 이내에 약 13,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이 8,600명까지 감축되면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철수를 중단하고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